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도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듣고 그래서 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듣는 뉴스는 상당한 정도로 편집이 된 거여가지고요 사실 그 뉴스 듣고 세상 일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뉴스가 우리에게 세상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달 전에 뉴스에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그 소식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뉴스에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뉴스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얀마 또 아프가니스탄 이거 점점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도 그 언론 보도가요 다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편향된 관점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진짜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냐,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챙겨봐야 된다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동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나 친구 이야기 들을 때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도 사실상 분별력 필요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카톡교를 믿어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온갖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요 왜곡된 것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일보 너무 믿지 마시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뭐 TV조선 이런 거, 채널A 이런 거, 종편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정치 이야기하는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너무 열심히 듣지 마시고. 아, 여러분 그거요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뭐를 보고 뭐를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언론 보도든지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두 가지 보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일종의 교차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소리하고 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 그리고 시간을 두고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 엉뚱한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항상 너무 쉽게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흥분하지 마시고, 누가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누가 저러면 저런가 보다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거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어느 정도 열심.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거짓말하는 언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19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다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무려 4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사사기 20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사사기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요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국이 다 모였, 길르앗 땅에서 요단 동편 요단 강을 건너서 저 멀리 살고 있던 사람들도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각 지파의 어른들까지 다 모였어요. 어른들이 아마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온 것 같고, 그래서 40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하고 전쟁을 해요. 중요한 거는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레위인, 전쟁하도록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은 이 레위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9장에 이 레위인의 정체가 뭐냐는 것을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하기 전에 19장에서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 전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 레위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 이 레위인이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저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야말로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이야말로 망령된 일을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를 읽으면 이 레위인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첩의 시체를 낙 위에 싣고 가고, 그리고 첩의 시체를 잡아서 마디를 찍어서 열두 덩어리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NIV라든지 NASB 같은 이런 성경들은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번역은 이 첩이,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첩의 시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느냐면, 이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첩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혹한 짓을 하는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19장 25절도 보시면, 사사기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이 첩은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첩은 버둥버둥 저항하면서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레위인이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던져준 거예요. 요건데 이 레위인은 자기 욕정을 위해서 첩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원래 음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 첩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아붙인 장본인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이용해 먹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온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는데 레위인의 정체를 꿰뚫어보지 못했어요. 이 레위인이 그야말로 가짜뉴스, 반쪽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 레위인의 충동질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거짓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 교회가 휘둘린 거짓말이 베리칩 맞으면 그거 666이다 그래가지고 막 전주 시내에도 여기저기 깃발 들고 다닌 분들 있죠. 교회 안에도 그거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때 저 베리칩 666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그거 666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휘둘렸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인지를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진짜냐,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거를 잘 확인해 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의 충동질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서 40만 명이나 모였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사기 20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같이 합심해서 일제히 모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에서 한 번도 이렇게 일제히 하나같이 합심해서 모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안 모였어요. 예를 들면 처음 사사 온니엘이 나팔을 불 때부터 뭐 에훗이 아니면 드보라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로 모이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40만 명이 뭐예요? 10분질도 모인 적이 없어요. 40만 명의 10분질도 모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나오라 그래도요, 르벤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요. 르벤 집, 아셀 집 이런 사람들은 룰루랄락은 자기 일이나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껏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은 참여는 앞장서서 헌신은 하지 않고 나중에 너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시비나 걸고 싸우는 사람의 기운이나 빼놓는 그런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충동질하니까 40만 명이나 모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시며 응답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에 자신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인생 드려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좁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아요. 뭐 온갖 뭐 좋다는 데는 다 가봐야 되는데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는 거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데요, 성경은 몰라요. 와,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이 모르는 게 없고, 그런데요 성경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 거룩한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유명하다는 드라마, 영화는 전부 찾아보지만 사사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엉뚱한 일에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응답할 줄 모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한 적이 없고 주님이 나팔을 불어서 모이라고 할 때는 모이지 않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오늘 무너져요. 일종의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요 전쟁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계속 전쟁 이야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요 개인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뛰어넘어가지고 집단의 욕망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겁니다. 자기 부족, 자기 나라, 이 집단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집단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요 고대 사회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이 거의 다 유목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 유랑하는, 그래서 유랑하다가 만만한 부족을 보면 전쟁에서 그 상대방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위태로운 시대였어요. 아주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한 240번 거의 한 250번쯤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군대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만군, 온 군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호령하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로 치면 무슨 축구팀의 감독이 축구 선수들 막 움직여가지고 경기하고 이런 것처럼 뭐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그런데 모든 군대를 그렇게 통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를테면 축구 감독이 자기 축구 선수들 훈련도 시키고 축구 경기 나가면 어떻게 해라, 작전 짜가지고 이렇게 해라 뭐 가르치듯이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보면 전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쟁이요 그냥 막 싸움하듯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전쟁의 매뉴얼이 있어요. 전쟁이요, 전쟁은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무슨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릴 이유가 뭐예요? 전쟁은요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의 표준 매뉴얼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때는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전쟁에 모이는데 일종의 그 헌신이에요. 헌신. 이 전쟁에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은요 군대가 없거든요. 사사기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군대가 없어요.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총회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20장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보시면 사사기 20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모이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거 접촉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거룩한 군대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 혹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돌려보내요. 대표적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기드온 전쟁에 3만 2천 명 모였을 때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요.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래서 장가 들고 1년이 안 된 사람은 다 돌아가라. 신혼은 다 돌려보내요. 이를테면 집을 짓고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이를테면 포도원을 짓고 그 농사 지어서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너 삶을 좀 즐기다가 와 이러면서 다 돌려보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전쟁에 참여할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돌려보낸다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가 자기를 성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물어요. 하나님,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전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적군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외쳐요. 그러면 이거는 승리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듣고 와 해요. 이를테면 여호와와 기도는 가리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와 소리를 지르면 그 함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면 와 하면 그 함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군대, 그 전쟁터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적은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져요. 이게 뭐 무슨 칼을 들고 갓을 죽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적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적, 이스라엘의 적은요 희생제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마치 번제물을 불태워드리듯이 전부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요. 그거를 진멸이라고 그래요. 진멸. 그런데 이렇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진멸이 돼요.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 전부 불태워야 되는데 거기서 뭐 몇 가지 훔쳤다가 아간이 죽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의 매뉴얼이에요.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요 사실 전쟁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전쟁터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요 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 군대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강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기드온 300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리품이었습니다. 전쟁을 왜 하겠습니까? 전쟁은요 이해관계의 다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단의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유엔 이런 거 없었어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 유엔이 있어서 전쟁 나고 분쟁 나면 개입하고 이렇게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의 국가 나라라는 거는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전 세계에 뭐 나라가 한 220개쯤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나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 같은 민족 국가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같은 국가 경계 이런 거 없고, 더욱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문화 고대 근동에는 국경선이라는 게 없어요. 국경선 생긴 거요 100년 안 돼요. 지금과 같은 국경선 생긴 거 100년 안 된다고요. 고대 사회에는 뭐 국경선 이런 거 없고 뭐 여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은요 거의 다 유목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땅 따먹기도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땅 따먹기도 아니라고요. 국경선이 없었다니까요. 다만 고대 사회의 전쟁은 목적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전쟁에서 자기 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족의 숫자였어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이 무기라는 것도 변변찮아가지고 사사기를 기록할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칼, 창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 몽둥이 들고 나가서 돌멩이 들고 나가서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런 전쟁에서는요 우리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늘리려면 어째야 됩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여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상대방 남자는 전부 죽이고 여자는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식 낳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욕망에 충실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그 부족이 없어져요. 부족이라 해야 수천 명, 수만 명 부족이에요. 그렇게 사라진 부족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남자 다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전부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자식 낳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족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나 뭐 낙타나 소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고 가장 비참한 소식은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한겔리온은요 승전보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전쟁하는 목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의 매뉴얼에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의 제일 마지막 매뉴얼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진멸이에요. 진멸이라는 거는요 전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하나도 없다. 그런 전쟁을 뭐하러 하겠어요? 내가 목숨 걸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전쟁을 뭐하러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더 부자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전리품 얻기 위한 싸움 하지 마.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 하지 마. 남의 것 빼앗아 오기 위한 그런 싸움 하지 마. 너희들은 욕망에 대항해서 싸우고 죄악에 대항해서 싸우고 세상 풍속에 대항해서 싸우고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전쟁 이야기 성경에 많아요. 그 시대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부족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전쟁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에서가 사냥꾼이라 그러잖아요. 짐승만 사냥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냥꾼은 짐승만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싸움꾼이 대접을 받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적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는 말은 에서가 능력자였다. 싸움 잘하는 사람. 야곱은 아니어서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싸움 잘하는 사람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싸움도 할 줄 모르는 비리비리한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능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남의 것 빼앗아 오기 위한 싸움을, 전쟁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남의 것 빼앗아 올라오는 싸움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의 것 빼앗으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기는데 수단 방법 가려서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는 무조건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터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 봤더니 우리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그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고약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나 착한 줄 알지만 아니고 진짜 입에도 담기 어려운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 군대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군인은 사람이, 군인 아저씨 휴가 와 있는데 이런 말 해서 너무 죄송한데, 군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해준 그 전쟁의 매뉴얼에는 성별. 그래서 전쟁터에서조차도 지켜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터에서 너희들은 전리품 없어. 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불태워드려야 돼. 진멸해야 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 하지 말고 죄악에 대항하는 싸움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망을 극대화하고 그 욕망 충족시키기 위한 싸움 하지 말고 네 욕망을 포기하고 죽이는 그런 싸움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다고요. 진멸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스라엘 땅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기업 밖에 있는 민족들하고 싸우면 전리품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리품을 얻을 경우에도 민수기나 사무엘상 다윗이 위대한 용사거든. 싸움 잘하는 다윗이 민수기에서 배운 전리품 분배 방식이 뭐냐면, 전리품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품을 이를테면 1,000,000원어치 전리품을 얻었다 이러면 그 중에 500만원은 전쟁에 나간 사람 목, 500만원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 목, 반씩 나누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가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약탈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약탈하는 자기가 챙긴 전리품은 다 자기 거거든요. 어떤 전쟁에서든지 약탈이 중요해요. 약탈. 그거는 요즘 전쟁과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약탈이 일종의 권리였어요. 권리. 그래서 엄청 유명한 장군들도요, 예를 들면 약탈을 하루 동안 허락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약탈하면 이게 통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루 동안 약탈, 이틀 동안 약탈, 이런 거 역사에 나와요. 고대 사회의 전쟁에는 약탈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탈한 거는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살아남은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전리품을 더 차지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네가 얻은 전리품이어도 다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절반은 네가 깎고 절반은 싸움에 나가지 않은 사람 몫이야.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더 많이 움켜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전쟁터에서도 은혜 베푸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법.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설령 전리품을 차지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른 사람 몫을 보장해 주라고. 그래서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도 은혜 베푸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돌아보고 남을 챙기고 내 것 열어서 내 지갑 열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전리품 챙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은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적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드온 이야기 볼 때도 사사기 7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기드온이요, 무슨 무기를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항아리 위에 횃불에 그리고 나팔 가지고 갔어. 나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기가 풀어 해가지고 막 진격해서 적을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드온 300 용사는 미디안을 다 에워싸고 그리고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고 횃불 들고 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함성을 질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게 자중질환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13만 5천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 20장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 전쟁의 핵심은요, 자중질환이에요. 자기들끼리 치고 죽인다. 자기들끼리 죽인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사기 20장 18절에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랬죠. 자,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그러신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사사기 1장을 떠올리시는 분은 묵상을 잘하신 분이에요.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유다가 먼저 해가지고 올라가서 싸웠는데요,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 베냐민이 전부 특수부대 700명까지 합해가지고 2만 6,700명인데요. 처음 전쟁에서 2만 2천명이 죽었어요. 어제 묵상했던 부분이 2만 2천명. 적이 2만 6,700명인데 2만 2천명이 죽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패배였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20장 23절 보시면, 사사기 20장 23절. 제가 어제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 다 읽어보고 오시라고 제가 공지는 했는데, 그죠? 공지는 해도 다 읽으셨겠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야. 예. 서로 믿고, 그죠?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사사기 20장 2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가라 그랬어요. 그래 또 갔어요. 그래 싸웠는데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40만 명 군대가 모여가지고 고작 2만 6,700명, 어떻게 보면 10분지 1밖에 안 되는 그런 군대, 10분지 1이 아니죠. 20분지 1이죠. 20분지 1밖에 안 되는 그런 군대하고 싸웠는데요, 두 번이나 패배해가지고 처음에는 2만 2천, 나중에는 1만 8천, 도합 4만 명이 죽었어요. 베냐민은 2만 6,700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 군대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두 번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런 결과는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가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나는 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보고 다 했다.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게 하시는가? 사실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요, 멈춰서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싸움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싸움에서 이제 40만 군대가 이겨요. 베냐민이 패배해요. 베냐민은 겨우 600명만 남을 정도로 처절하게 패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그림 그리듯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4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악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진멸했어요. 그 40만 군대가 베냐민을 진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600명 남았는데 그중에 아마 사라진 한 1,000명쯤은 어디 다 실종된, 뭐 사건 사고 나면 실종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하튼 이게 진멸. 그런데요,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항해서 싸우라 그랬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다가 다 중단, 포기, 진멸 안 하고 같이 강성해진대도 노역만 시키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럴 때는 진멸 안 시키고 힘이 있어도 그냥 다 같이 살고 노역시켜 먹고 부려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베냐민을 진멸시키고,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적은 안 진멸시키고 형제는 진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히 모여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베냐민이 아주 망령된 짓을 했다, 베냐민은 망령, 기부와 망령된 짓을 했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베냐민 지파가 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여든 40만 무리도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여든 40만 무리,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총회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뭐 제사도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묻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베냐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망령된 군대였던 거죠. 그러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20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거는 진멸을 넘어서서 일종의 잔인한 복수극 같아요. 이방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이방과는 사이좋게 같이 섞여서 살았어요. 사이좋게 노역시키면서 부려먹으면서.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인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40만 군대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쟁에서 모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도저히 패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패배가 40만 대 26,700인데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느냐고요. 40만 대 26,700. 이거는 도저히 패배를 생각할 수 없는 전쟁이고, 더욱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이기는 대신 처절하게 패배하고 베냐민 군대 전체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베냐민의 승리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싸웠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냐민이 이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베냐민의 승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베냐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한 일에는 헌신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베냐민의 승리가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두 번 다 베냐민이 이겼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베냐민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는 자리로, 무너지는 자리로 몰아넣으신 거죠. 요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늘 우리 편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실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신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적으로 삼으실 때도 있어요. 시편 78편 5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이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마치 술에 취했다가 깬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성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맥없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성도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누구 편이십니까?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거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내 말에 응답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부를 때 달려오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나는 기대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내가 부를 때 달려오느냐? 너는 내가 나팔을 불 때 달려와서 헌신하느냐? 너는 지금 엉뚱한 소리나 듣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주님 그렇게 물으신다고.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달려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인, 이 아주 고약한 레위인, 이 정말 망령된 레위인,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레위인의 말을 듣고 휘둘려가지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들여 일제히 헌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중질환, 하나님을 적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래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어요. 베냐민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두 번이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긴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냐민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베냐민 악하지요. 기브아의 불량배 고약한 놈들이죠. 베냐민이 그 기브아의 불량배를 보호하면 안 되죠. 베냐민은 객관적으로 악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악한 이 베냐민의 승리, 연거푸, 그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죠. 승리가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와, 어떻게 저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죠. 악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내가 고약한 짓을 하는데 꿈을 이룰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다 품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요. 승리가, 성공이 영광은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이 승리할 때 있어요. 그게요, 인생의 큰 올무입니다. 베냐민이 세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너무 넉넉고 두 번이나 이겼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놈들이 도망가는구나 이러고 따라 나오다가 복병에 당했어요. 교만해서 당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승리하느냐, 내가 내 꿈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성공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비록 승리한다고 해도 그게 올무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다가 상처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다가 손해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망할 때도 있잖아요. 상처받고 망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꼭 승리해야 그게 영광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그분 앞에 열정을 품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꿈을 이루는 싸움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 열심히 하지 말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싸움 열심히 하지 말고 거짓말에 속아서 엉뚱한 데 우리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